요 근래에 한동안 영국에 슬픔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리버풀 북부에서 일어난 묻지마 살인이었습니다. 요가와 춤을 이렇게 배우는 댄스 교실에 17살의 청년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칼로 칼부림을 했고, 6살, 7살, 9살의 여자아이 3명이 이제 희생되는 사건이었죠.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SNS에서 범인이 무슬림의 망명자라는 거짓 정보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범인은 웨일즈에서 태어난 부모님이 아프리카 르완다 출신의 영국인이었습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이 사건의 거짓 정보로 인해서 인종차별과 또 무슬림에 대한 혐오, 이주민이라는 틀 안에서 그것들이 빠르게 해석되어지고 그 내용들이 확산되어 갔는데요. 그 사이에 그동안 반대해왔던 사람들의 그 쌓여있는 그 분노와 마음이 이제는 왜곡되게 흘러가게 되고 무력 충돌까지 있었던, 폭동까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완전히 잘못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정보를 확인할 틈 없이 우리 자신에게 상처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그것을 찌른다라고 생각할 때에 바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짐은 요 근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조금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아직은 해결되지 않는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도 한 사회 집단의 그 부류들의 그룹이 집단 행동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거에 대한 사사건건 어떤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무엇이 잘됐다, 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둘 사이의 반대편을 향한 서로에 대한 분노와 그 속의 아픔은 어떤 우리가 지금 풀어가야 될 숙제와 당면된 어떤 과제에 집중하는 것보다 감정적으로 서로를 더욱더 문제를 바라보도록 하는 부분이죠. 뉴스에서 보이는 이러한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부당한 것, 차별,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고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해고를 당하거나 학점이나 평가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감정이 바로 분노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요즘 분노를 느끼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으로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아모스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남유다 사람이었던 아모스를 선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북이스라엘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을 텐데 왜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택하셨을까요? 그는 더더욱 선지자 학교 출신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당신의 말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다알 수는 없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 이후에 나오는 등장들을 통해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이미 왕과 너무나도 가까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 선지자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형편에 있었던 거죠. 그 선지자들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도 살아남으려면 어느 정도 좀 타협하고 가야 하는 형편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오늘은 그 앞부분에 해당되는 여러 나라에 대한 조금은 긴 본문이지만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섯 나라가 등장하죠. 이 나라들은 사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오늘 말씀들은 그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의 잘못과 그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3절부터 읽었는데 다메섹,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이죠.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이 심판대 앞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그들의 죄목은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철타작기 하면 약제 키보다 조금 더 높은 한 2미터 정도 되는 널판지에 아래 날카로운 철이나 못을 이렇게 박아서 가축의 뒤에 이렇게 그것들을 매달고 가축 이렇게 가면서 곡식을 이렇게 곡식 줄기에서 이제 곡식 그 알을 이렇게 분리하는 털어내는 도구인데요. 그걸로 오늘 사람을 압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잔인한 거죠. 여러분 영화 중에 혹시 이런 영화 한번 들어본 적 있고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에 보게 되면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채찍질할 때 가죽에 이렇게 동물의 뼈와 이렇게 뼈 조각들을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 이렇게 담가 놓잖아요. 그럼 가죽은 이렇게 물에 불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죽이 무거워지니까 이렇게 체중을 실으면 체중과 같이 또 엄청난 그 압력이 있겠죠. 그리고 살에 이렇게 예수님의 이렇게 채찍을 하게 되면 채찍이 이렇게 딱 되는 순간 그 못이 그 뼈 조각이 들어가게 되고 또 빼낼 때 그렇게 나오는 그 고통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것이 오늘 다메섹이 저질렀던 약한 국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잔인한 폭력을 가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의 하사엘은 시리아 당시에 지배했던 왕조를 이야기하고요. 그 대표적인 왕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4절에 보면 불이 내려지고 영원한 완전히 타는 벌이 이렇게 내려지죠. 5절에 보면 시리아의 이렇게 나라를 보게 되면 가장 비옥한 골짜기였던 이 야웬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완전히 다 심판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오늘 귤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에스더서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귤은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이런 것들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 당시의 권력가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호화스럽게 살았던 이 벳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렇다면 우리는 당시에 힘 있는 이 권력가들이 아까 철 타작기처럼 잔인하게 그 옆 나라를 공격하고 잔인하게 그 도구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어떠한 그 잔인한 폭력에 있어서 힘이 약했던 길르앗은 대항하지 못하였고 그 가운데 사실 특별히 이스라엘도 그렇게 똑같이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불로 멸하시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노가 느껴지는데요. 이어서 가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사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블레셋은 사실 나라보다는 연합된 공동체가 이제 블레셋인데요. 우리가 요즘에도 전쟁이 처음 시작했던 가자, 그쵸? 가사입니다. 가사 그리고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등이 이렇게 합쳐진 연합 공동체가 블레셋이었는데요. 가사는 그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도시였죠.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죄목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로잡힌 자들을 에돔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요, 지금 이런 팔아 넘기는 그 노예들이 힘이 없는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팔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들에게 최소한의 당시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최소한의 어떠한 인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켜진 어떠한 암묵적인 룰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깨뜨리고 블레셋이 그렇게 비인간적인 행동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죠. 모든 세상의 기업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때로는 회사의 성공만을 위해서 사람을 부품으로 취급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힘으로 누려라고 하는 모습은 그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런 사람들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않죠.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심판하시며 공의로 약한 자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두로라고 하는 나라, 우리에게 조금은 익숙한 나라일 수 있는데요. 페니키아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으로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웠던 나라이죠. 이 두로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블레셋과 비슷한 죄를 지었지만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바로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당시에 두로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계약을 맺어서 너희들이 공격당할 때 우리도 도와줄게 라고 하는 마치 형제처럼 그러한 계약들을 맺었는데 그 가운데에 그 친밀한 약속을 깨버리고 서로의 노예를 팔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렇게 쉽게 깨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주변에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TV에도 보이게 되는데 기업들, 뭐 기획사들, 구단들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사람들과 계약을 맺게 되죠. 그런데 어떠한 개인은 되게 한 소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 기획사 이거는 정말 큰 모습이죠. 문제는 정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대형 기업의 경우에 변호사를 수십 명 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약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신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는데요. 에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 있죠. 그런데 그 두 나라가 지속적인 적대, 그러니까 히스토리적으로 보게 되면 지속적인 적대감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판대에 서는데 11절에 보게 되면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을 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는데요. 다른 사본, 성경에 여러 가지 사본이 있는데 다른 사본을 보게 되면 끝없이 분을 품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마음속으로 그 분이 다른 곳에 가지 않도록 그 분을 지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나옵니다. 언젠가 칼을 휘두르기 위해서 그 분을 계속 떨쳐내지 않고 지킨 것이죠. 12절에 보게 되면 대만은 에돔의 북쪽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인데요. 그곳에 보스라가도 이제 나오는데 보스라라고 하는 도시도 에돔의 그런 고위 관료들, 지도자들이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분을 끝까지 품었기 때문에 그들 또한 오늘 성경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제 두 나라 남았습니다. 암몬이 나오죠. 그들의 죄는 13절에 나와 있죠.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을 배를 갈랐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인간이 어떻게 그 아이를 벤 그 부녀의 그 배를 가르고 안에 그걸 꺼내는 예전에 제가 그 나훔과 스바냐라고 하는 그 설을 봤을 때 아시리아가 행했던 그 잔혹함과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러한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당시에 이 아이를 꺼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그 힘으로 눌러서 제압할 수 있지만 그 자녀들이 또 태어나고 자라고 하게 되면 또 그 복수와 보복심을 가지고 또 공격하게 되고 이것들을 이제 근원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그 씨를 말리겠다라고 하는 의도인데요. 이 잔인한 행동을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경쟁하는 기업이나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연대해서 압살하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압살. 여러분 개인의 죄는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연대해서 죄를 짓는 것은요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압도 암몬과 비슷한데요. 그들의 에돔의 왕의 뼈를 불살라 재로 만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의 미이라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미이라가 부활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죄악된 행위는 암몬과 비슷하죠. 씨를 말리는 겁니다. 다시금 부활하지 못하도록 그 뼈를 다 으깨고 부수는 거죠. 2장 2절에 그리옷은 그 당시에 이방신이었던 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곳이었기 때문에 2절에 나와 있는 요란함, 외침, 나팔소리, 이 그모스 신을 막 섬길 때 일어났던 그러한 모습들이거든요. 그렇게 신을 너희가 의지하는, 가장 신을 의지하는 그 타이밍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섯 나라 다 기억나시나요? 그 심판의 모습. 이 심판의 모습을 여러분도 지금 저희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아모스를 통해서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느낌이었을까요? 당시 열방들의 심판은 이스라엘에게는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불합리한 사회, 잔인한 집단 행동, 힘없는 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그 하나님께서 눈을 감지 않고 어벤져스처럼 싹 휩쓸어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멸절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 아마 그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또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과 비교해서 아, 우리도 이방신에 대해서 조금 우리도 이렇게 기웃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잖아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율법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뭐 형식적인 그거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율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반인륜적이고 잔인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은 그래도 최소한 지키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 가운데 저 악한 무리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좀 나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사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여러분, TV에서 각종 비리나 음주운전, 성추문 등을 우리가 그러한 잘못을 보면 우리는 분노하고 분개합니다. 또한 잘못한, 제가 서두에 말했던 이 묻지마 살인이나 그러한 범죄나 아니면 직접적인 채찍은 아니지만 말로써 채찍질하고 그렇게 연대해서 소위 말해서 갑질하는 그 기업들을 보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런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분노하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혹시 은연 중에 우리 가운데 드는 생각 가운데 내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부정한 모습에 대해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 생각, 그 속에 내 판단은 어느 정도 그래서 객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이유가 이 잔혹한 범죄가 나에게 직접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그나마 나는 객관적으로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래서 나는 쉽게 분노할 수 있다라고 정당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런 악한 부정적인 행동하는 모습 가운데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범죄하면 우리는 더 크게 분노합니다. 더구나 오늘 뒤에 소개된, 앞에 소개된 사람들은 주변의 이방 나라의 국가라면 에돔부터는 멀리 있지만 친인척과의 관계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에돔, 모압, 암몬과 같은 그 사람들 가운데에 일어나는, 마치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에게 일이 발생하면 앞으로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럼 그렇지 심판받아야지 은연 중에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가요? 맞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급하게 지금 상황을 잘 빨리 정리하고 그 약한 자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잔혹한 범죄 앞에서 심판받은 그 선고자들을 한 명 한 명 그 나라들을 오늘 보면서 적어도 나는 아니니까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다면 다시 한번 마치 물속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 이방인들의 심판의 모습 속에 우리 자신의 모습은 없는지를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돌아보길 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급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오해해서 지금 비춰진 마치 나를 괴롭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봐,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시잖아 라고 쉽게 치부할 수 있는 그 가운데에 마치 방지턱을 넘는 것처럼 우리가 잠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겸허하게 질문해 보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다메섹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우리가 가진 꼭 물리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힘을 가지고 여러분 압박하지는 않았는지요. 나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받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잔혹한 압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사와 두로를 기억해 볼까요? 혹시 내가 필요한 만큼만 그 사람들과 계약을 맺고 관계를 맺고 그를 위하는 것 같지만 더 이상 이제는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 아니 오히려 내가 불리할 때에는 부품을 버리고 방관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요. 우리가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어떠한 어느 순간 문제가 보일 때에 우리가 그 공의의 잣대를 내 식대로 내기 시작하며 그 상황에서 나는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교만한 순간입니다. 에돔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에돔은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오늘 성경은 항상 맹렬한 화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결국 그에게 칼을 들이밀죠. 때로는 우리도 우리가 긍휼 없음을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진짜 마음속에 품는 마음은 애써 오늘 에돔이 그랬던 것처럼 긍휼을 버리고 그 분노를 끝까지 품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모압과 암몬처럼 마치 뱃속의 아이를 죽이고 뼈를 없애는 것처럼 내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이 경쟁자라면 더더욱 그가 얼마 일어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잣대를 대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항상 이러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슬그머니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이 설교, 내가 듣는 이 설교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 것보다 바로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TV에 나오는 그 악한 사람이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데요. 신학자 중에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오늘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조화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공의를 약화시키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에 그분의 공의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미안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반드시 먼저 다루어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악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대조,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시간 이방인들의 죄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입하도록 요청드리는 그 이유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반응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통쾌해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자신들을 거울처럼, 그 거울의 모습처럼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만약 통쾌함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우리가 받았던 그 대로 어느 순간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복수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에 있어서 피해자는 언제나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심판과 보복, 그 죄체만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지금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사장을 바꾸고 날짜를 바꾸고 그리고 그들이 성전 안에서 있는 그것을 경시하고 그들의 뜻대로, 그 중심은 그들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리고 그 예배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된 그 모습, 그 착각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이 시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게 여러분 쉬운가요?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죄된 모습을 인정하는 거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그 수준, 그 바운더리에 이해할 수 있는 그 포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아, 이 정도는 내가 이해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두십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은 단순하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떠한 인간적인 동정심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떠올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에 우리의 어느 정도 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이다라고 생각,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내가 깊은 죄인임을 인식하는 가운데 오늘 이방인이 받아야 될 그 심판을, 그래서 내가 도저히 내 스스로 내 죄악들을 해결할 수 없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우리의 모든 그 허물들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걸음씩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 삶에 당면된 그 문제 하나하나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졌고 우리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당장 내가 이방인들의 악함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 더 비춰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소화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내가 인정한다고, 내가 그분을 어느 정도 따른다고 그분이 베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끌어당길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 그 주권적인 그 사랑,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볼까요? 우리가 순간순간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상황에 여러분을 두실 것입니다. 그럼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오늘 긍휼이 없는 그 세상 가운데 이제는 내가 노래하고 그동안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시작점, 주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발버둥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처음에는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쁨과 감사가 나오냐고요? 여러분 경험하시면,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더 잘 알 겁니다. 절대 나오지 않죠.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살아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을 때 성경은 뭐라고 쓰여 있냐면 거기에 끝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내 안에 그때서야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단은 나에게 참소하고 거짓된 것을 속이며 내가 당장 그래서 그 텐션을 낮추기 위해 또 다른 것들을 교묘하게 복음처럼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에 그것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데요. 여인이 어찌, 이 구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긍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오는 원어적인 어떤 가장 이렇게 표현이 잘 되어 있는 구절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여인이 그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가 우리의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여전히 죄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십자가를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여전히 바뀌어지는 내 모습,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분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긍휼을 구하는 자로서 이방인의 심판, 오늘 본문을 그제서야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다음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갈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인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묻지 않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교만이에요. 다시 한번요, 주님께 묻지 않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지 않고 주님은 이렇게 행하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오히려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그 음성이 사라진 그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지금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긍휼이 사라진 이 끔찍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세요.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긍휼함이 없어진,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 힘든, 지쳐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사무엘처럼 온전히 듣고 싶다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가운데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믿음이 없는, 믿음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오늘 긍휼이 없는 부재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짙은 어둠 속에 반드시 동이 튭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이 없는 세상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여러분 가장 뜨겁게, 어떠한 시간보다 뜨겁게 만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여러분 긍휼이 필요한 곳이 곳곳에 있잖아요. 영국의 모습들, 또 저 멀리 지금도 전쟁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 그 긍휼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내가 그 지경을 넓혀서 주님 더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혼자 있어서 많이 힘들다면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의 거룩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